오늘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덮어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가 가득해서 그 죄로 인한 불법과 불의 그리고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내리신 이후에 마치 세상이 첫 창조 때와 같은 모습으로 되었을 그때 그 세상 속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동일한 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새로운 아담으로서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서 원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 다음 말씀에서는 뭔가 불길한 징조를 예고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또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어서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아멘.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홍수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포도나무를 농사하는 방법을요. 노아가 이 농사를 시작하고 아마 시간이 좀 걸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 년이 지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서 그가 그 농사를 지은 수확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수고한 끝에 얻은 이 포도주를 노아는 즐겁게 많이 마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취했습니다. 그리고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그의 장막 안에서 지금 벌거벗은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이런 태도와 행동을 보고 어떤 가치평가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비난하지도 않고요. 반대로 노아의 이런 행동을 변호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가 취하여서 벌거벗었고 그의 장막 안에서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의 장막 안에서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누워 있었다라는 것은 노아의 수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수치가 앞으로 이 전개될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부각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어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나안의 아버지이자 노아의 아들인 함이 어찌된 영문인지 그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아버지의 이 장막 안으로 불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죠. 그리고 장막 밖으로 나가서 그가 본 것을 그의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여기서 이 알렸다라는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요, 지금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서 마치 어떤 구경거리를 본 것처럼 그 형제들에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함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지금 아버지의 장막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버지가 어떤 상태로 누워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의인이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상태로 누워있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태로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함은 그의 아버지 노아의 이런 수치와 허물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노아의 이 실수를 가지고 노아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죠. 그는, 함은 아버지의 이 수치와 허물을 보고 마음을 아파하기는커녕 그것을 어떤 가십거리로 삼아서 자신의 의로움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함의 행동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주역이자 이 공동체의 리더인 아버지 노아의 위신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노아와 그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공동체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함의 이런 행동은요, 단순히 노아와 함 단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등장하게 될 이 샘과 야벳, 그리고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아내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자녀들과도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공동체를 함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지금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관계를 깨트립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들어온 그 죄는요, 아담과 하와 이 부부 관계를 깨트렸고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 들어온 죄는요,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 사이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 이 죄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연합을 깨고 누군가의 수치를, 허물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의 이야기를 들은 샘과 야벳은요, 함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옷을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버지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기억하게 될까봐 얼굴을 돌리고 그들이 가져온 옷을 벌거벗고 있는 아버지 위에 덮어주고 장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샘과 야벳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요,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해서 왜 벌거벗고 누워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이 수치를 가리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지 노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노아와 노아의 공동체, 나아가서는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셨듯이 샘과 야벳은 그들이 준비한 옷으로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술에서 깬 노아는 그의 아들 함이 그에게 한 그 행동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는 함이 아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가 왜 함이 아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노아가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충동적으로 이런 일을 했는가?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노아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함의 이러한 행동과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여서 동일한 행동과 모습을 보여주게 될 그 가나안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적으로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노아는 이 샘과 야벳, 그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준 샘과 야벳을 축복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대하게 될 것을 지금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의 수치와 허물 그리고 실수를 보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공동체에 지체해준 한 사람의 어떤 허물과 실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했을 때 혹은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또 다루고 계십니까? 그 사람의 허물과 이 실수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나만 혼자 조용히 알고 그냥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폭로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수치와 허물 그리고 실수를 드러내고 알리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와 인격을 무너뜨리고 동시에 그 사람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죄를 덮자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명백한 죄는 반드시 정당하게 다루고 회개시켜야 하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수치와 허물, 은연중에 드러난, 자기도 모르게 드러난 그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수치와 허물, 실수를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랑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샘과 야벳이 옷을 들쳐매고 뒷걸음질 치면서 그의 아버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그의 옷을 아버지에게 덮어주었던 것처럼 많은 사랑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난의 눈길을 돌리고 사랑의 옷으로 조용히 덮어주어야 하죠.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완벽하게 가르쳐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 공동체의 이 형제와 자매의 그 수치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영향력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셨죠. 그런데 여전히 죄는 남아 있었습니다. 죄는 남아서 노아와 그의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마찬가지로 그 죄는 오늘날에도 영향을 끼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해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벌거벗은 상태로 매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로 인한 수치와 허물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모진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죄의 허물과 죄의 수치를 다 해결하시고 다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막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죄의 영향력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공동체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수치와 허물을 마땅히 기꺼이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그 사랑으로 덮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누군가의 허물과 수치 그리고 실수를 발견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땅히 그러하신 것처럼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감싸줌으로써, 사랑으로 그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